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잠깐만요.
KBS 오디오북
응? 야 너 뭐여? 내 차례여! 응? 야 뭐하는겨? 어?
리틀 라이프 한야 야나기하라 지음 성우 김봄 읽음 1. 리스 페너드 스트리트 11번째로 본 아파트는 벽장은 하나뿐이었지만 유리 미닫이 문을 열고 조그만 발코니로 나갈 수 있었다. 발코니에 나가니 10월인데도 티셔츠와 반바지만 입고 바깥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자가 길 건너편에 보였다. 윌럼이 손을 들어 인사했지만 남자는 인사하지 않았다. 주두는 침실에서 벽장의 아코디언 도어를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다가 윌럼이 들어오자 말했다.
여긴 벽장이 하나밖에 없어.
괜찮아.
윌럼은 말했다.
난 어차피 넣을 것도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그들은 마주보고 미소 지었다. 건물 대리인이 어슬렁어슬렁 뒤따라 들어왔다.
이 집으로 할게요.
주두가 말했다. 하지만 사무실에 갔더니 그 아파트 임대는 결국 불가능하다고 했다.
왜요?
주두가 물었다.
수입이 6개월치 월세를 낼 정도가 안 되시네요. 게다가 저금도 없고.
대리인은 갑자기 쌀쌀맞게 말했다. 그녀는 그들의 신용고와 은행 잔고를 확인했고 이 재미없는, 그래도 비싼 25번 스트리트 구석에 애인 사이도 아니면서 침실 한 개짜리 아파트를 빌리려는 이 두 20대 남자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드디어 깨달았던 것이다.
보증서 줄 사람이 있나요? 상사라거나 부모님이라거나?
우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윌럼이 상냥하게 말했다. 대리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기대치를 낮추셔야겠네요. 제대로 된 건물 관리인 중 재정 상태가 이런 후보자들에게 집을 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대리인은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이비와 멜컴에게 해주자 상황은 코미디로 바뀌었다. 그 아파트 바닥 문양은 쥐똥 때문이고 길 건너편 남자는 거의 노출증에다. 그 대리인이 화난 이유는 윌럼에게 추파를 던졌지만 그가 응답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쨌거나 어떤 인간이 2번가와 25번 스트리트 같은 데서 살고 싶겠어?
제이비가 물었다. 그들이 있는 곳은 차이나타운의 포비엣홈. 한 달에 두 번 만나서 저녁을 먹는 곳이다. 포비엣홈은 썩 좋은 곳은 아니었다. 쌀국수는 이상하게 들척지근했고 라임주스는 비누처럼 미끄덩했으며 매번 적어도 한 명은 식중독에 걸렸다. 그래도 그들은 습관적으로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계속 이곳에 왔다. 포비의 투웅에서는 5달러로 수프나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었고 아니면 8달러나 10달러로 양이 훨씬 많은 메인 요리를 시킨 다음 반을 남겨 다음 날이나 그날 밤 야식으로 먹을 수 있었다. 메인 요리를 시켜놓고 다 먹지도 나머지 반을 챙기지도 않는 사람은 멜컴뿐이었다. 식사를 끝내고 나면 그는 늘 허기진 윌럼과 제이비가 먹을 수 있도록 접시를 테이블 가운데로 밀어놓았다.
물론 우리도 2번가와 25번 스트리트에서 살고 싶지 않지, 제이비.
윌럼이 참을성 있게 말했다.
하지만 우린 정말로 선택권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알잖아?
난 너희가 왜 그냥 지금 살던 데서 계속 안 사는 건지 이해가 안 돼.
멜컴이 버섯과 두부를 접시 가장자리로 밀어놓으면서 말했다. 그는 늘 똑같은 메뉴, 갈색 당밀 소스에 끓인 느타리 버섯과 튀긴 두부를 시켰다. 윌럼과 제이비는 접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난 안 돼.
윌럼이 말했다.
기억하지?
지난 3개월 동안 그는 멜컴에게 12번도 더 설명해야 했다.
메릿의 남자친구가 들어오잖아. 난 나갈 수밖에 없어.
하지만 왜 네가 나가야 하냐고.
계약자가 메릿이니까, 멜컴.
제이비가 말했다.
아.
멜컴은 조용해졌다. 그는 자기가 보기에 대수롭지 않은 사항들을 종종 잊어버렸고 또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화를 내도 전혀 개의치 않아 보였다.
그랬지?
그는 버섯 접시를 테이블 가운데로 밀었다.
하지만 주드, 너는
너희 집에 평생 살 수는 없잖아, 밀컴. 언젠가는 네 부모님이 날 죽이려 드실걸?
우리 부모님은 널 사랑하거든.
말은 고맙지만 내가 안 나가면 안 그러실 거야. 그것도 조만간.
넷 중 집에서 사는 사람은 멜컴뿐이었다. 제이비는 멜컴 같은 집만 있다면야 자기도 집에서 살 거라고 줄곧 말했지만 멜컴의 집이 뭐 특별히 대단하다거나 한 건 아니었다. 사실 삐걱대기도 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집이었다. 한 번은 윌럼이 별 생각 없이 계단 난간을 손으로 쓸었다가 손에 가시가 박힌 적도 있었다. 그래도 그 집은 컸다. 진짜 어퍼이스트 사이드 타운하우스였다. 멜컴보다 3살 위인 누나 플로라가 최근 지하층에서 나간 덕분에 주드가 단기 해결책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언젠가는 멜컴의 부모님이 그 공간을 어머니의 출판 에이전시 사무실로 개조할 테고 그러면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어차피 힘들어하던 주드는 자기 아파트를 찾을 수밖에 없다. 윌럼과 같이 사는 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그들은 대학 시절 내내 룸메이트였다. 네 사람은 신입생 시절 콘크리트 벽돌로 마감한 공동공간 하나와 훨씬 더 작은 방 하나가 있는 공간을 함께 썼다. 공동공간에는 책상과 의자들, 제이비의 이모들이 화물 트럭으로 싣고 온 소파가 하나 있었고 작은 방에는 2층 침대 두 개가 놓여 있었다. 그 방은 어찌나 좁았던지 아래쪽에 누운 멜컴과 조드가 팔을 뻗으면 서로 손을 잡을 수도 있을 정도였다. 멜컴과 제이비가 한쪽 침대를, 주드와 윌럼이 반대쪽 침대를 같이 썼다.
흑인데 백인이지?
제이비는 말하곤 했다.
주드는 백인이 아니야.
그러면 윌럼이 대꾸했다.
그리고 난 흑인이 아니고.
멜컴이 덧붙였다. 그렇게 믿어서라기보다 제이비를 약올리기 위해서였다.
뭐?
지금 제이비는 포크 끝으로 버섯 접시를 자기 앞으로 당기며 말했다.
나야, 너희 둘 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도 상관없지만 너희는 아마 완전 싫겠지.